계시록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의 일식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도울에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수요일 저녁에 비 올 때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짧지만은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의 선교사역, 제2차 선교사역에 대해서 사도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쉬고 있다가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모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파송을 받았죠. 이방인들의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첫 번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자신들의 기도에 동역자였고 기도의 열매로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간증도 하고 함께 오래 있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그랬죠. 그런데 그 위에 22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 가이사랴는 이 가나안 지역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게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것이 바로 22절까지의 내용이고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떠남, 이것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중에 좀 푹 쉬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다녀왔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마치고 푹 쉬어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급하게 복음을 들고 바로 또 출발을 했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복음의 긴박성, 복음의 긴박성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은 긴박한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18절에서 23절까지 읽으면서 느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별하고 또 떠나갈새, 작별하여, 떠나, 올라가, 내려가서, 떠나, 그리고 다니며,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뜻이죠. 전도 지역으로 또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타이밍을 참 잘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반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가 놓치고 나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다음번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에는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간순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떠나야 되겠다라는 감동,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 그 교회를 빨리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에서 직접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감동이 주어질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때로 작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서 찬양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찬양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요, 그의 뜻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조금 더 있으면서 그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이 부탁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 했던 말은요, 21절 말씀에 작별하여 이르되 작별을 구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약간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회당에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몇 명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아무도 바울을 반대하지 않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머물면서 이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작별하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조금만 더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들면 만사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작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보내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는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아니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생명도 걸어야 될 판인데 복음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망각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 전해달라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고 복음의 씨앗만을 뿌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정신이냐고, 실수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요청을 했으라도 몇 개월만이라도 남아서 제자 훈련이라도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떠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은,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라 그러시면 그때는 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역이 귀찮아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고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다하고 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이 말씀을 보면은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이 더 우선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이 땅 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사양했죠. 그 이유가 다 일 때문이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까? 나는 사업을 벌려놓았으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다 핑계를 대면서,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 자기 일하러 갔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주인이 벌려놓은, 이 왕이 벌려놓은 잔치에 아무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다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우리 모두가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 시간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곧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가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요, 관심사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 이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 자유라면서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도 다른 데 관심을 더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더 주목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이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 망하는 지름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를 들을 때에 사울이요, 굉장히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후부터는 사울의 눈에는 다윗만 보였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울 왕의 눈에 거슬리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행동들이, 하나하나는 말들이 전부 다 사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수가, 이런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차마 두지를 못하고 바깥으로 멀리 보냈습니다. 천부장을 세워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기업에는 두지 못하고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천부장을 세워서 보냈죠. 사울의 눈에는요, 다윗이 떠나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를 받으면서 오로지 사울은 다윗에게로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을 넘어뜨리고 왕좌를 넘보지 않을까, 사울은요 그러다가 미쳐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귀하게 여겨서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뒷전이고 내 눈에는 다른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고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을 했더니요, 미쳐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 물질과 함께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나를 거슬르고 있는 시어머니만을 주목을 하고 있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주목하고 있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개똥 떼먹고 도망간 개주에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오로지 다윗만 주목하고 있던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 주목하다가 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주목하고 있으면 사람이 미칠 것 같습니다. 꼭 죽을 것 같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만약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시기와 질투, 증오, 막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들어서 던졌던 사울 왕,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도 사울 왕을 주목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있는 그것을 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요, 이 사울 왕을 주목하고 있었더라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사심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였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여인들이 그냥 다윗은 만만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왕을 곁에서 잘 섬겼냐고. 내가 언제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냐고.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아마 다윗이 사울왕을 주목했더라면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억울함들이 솟아올라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그 위기의 순간, 사망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사울을 바라보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윗도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 순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에 주를 송축하며, 이 말씀은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시를 쓰고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이 쓴 시는 아니지만요, 시편 84편 2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가있다라는 말이고 늘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졌다,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희한하게도 기가 막히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함입니다. 착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가 선하고 착함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이고 살려주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평안함이 나옵니다. 광풍 가운데에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뒤집어지는데 속이.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평안이 나오고 그리고 용서가 나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써도 안 되는 그것이요,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면 그러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흘러나오고 눈에 보이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실 유대인들만 바라보면 이를 갈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죠. 너덜너덜해진 이 바울을요 성밖에다 집어 던져 놓았는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일어나서 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만나면 치가 떨리고 숨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신의 그 동족이라고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에베소에 오기 바로 직전에 있던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하니까요 이제 옷을 털털 털면서 이제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선포입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지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어서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깨끗하다. 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오죽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이방인들만 상대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분노가 올라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선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속는 줄 알면서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지옥에 갈 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그는 유대인들을 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참았는데 또 참아라고 하고 또 하라고 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만 내 속에서 자꾸만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또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에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이 바울이 그 다음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당하고도요 또 찾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유대인들을 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안 가면 네가 생명 걸고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을 다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할 줄 알면서 또 속을 줄 알면서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을 닮은 기독교인들은요. 속을 줄 알면서도 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라.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느냐. 이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에게요. 이 마음을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씨려는 것이요. 사그러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둥글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보같이 당하면서도 또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속을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속아주라고 또 불쌍히 여기라고는 이런 경험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위원들은 앞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 옳은 것이, 선한 것이 자꾸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속을 줄 알면서도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옳은 행실,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씌워 놓는다. 영화로운 모습의 우리의 옷을 하나님께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성품을 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